이제 다음 주가 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설교한 것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장장 35주를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3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했던 것,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으니까 그 전주부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런 많은 징벌들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고 적대감이 있었고. 그런데 3장 15절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일단 소망을 우뚝 세워놓으셨어요. 우뚝 세워놓으셨는데 창세기 3장 16절, 그러니까 15절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15다음 16 맞죠? 16절부터 시작해서 3장의 마지막에 있는 24절까지에는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딱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 징벌, 소위 말하면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앞에 이제 지난주 거를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후손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남자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삽질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가지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동을 해서 얻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빠져 있으면 노동한 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일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있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 인간에게 벌로 징벌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이 모든 노동에는 고통이 따르고 있고 수고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고통이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안 그러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고통이 경감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후손들은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이 경감되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똑같은 설교가 이렇게 구도가 같아요. 설교의 구도가 같은데 아담과 후손들이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그 두려움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번째의 징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노동의 고통이나 죽음, 육체의 죽음보다도 사실은 저는 이 세 번째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징벌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Separation.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런데 분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었다. 똑같은 구도로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은 인간이 모든 후손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와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두 번째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는데 첫 번째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그 이런 세미나를 처음 해봤어요. 장례 세미나. 장례식을 준비하는 세미나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때 도전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봤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유쾌해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엇을 좋아하셨는가 하면 유언은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묘지는 어디 가서 얼마에 사야 되는가 맨날 이런 얘기만 했는데요. 근데 정말 귀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 권사님은 미리 영상을 찍으셨어요. 찍어서 당신이 죽고 장신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영상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샘플링을 한 거거든요. 샘플로 제작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에 오시면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새벽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이 늘 앉는 자리가 있죠. 그 새벽에 오셔서 앉는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넌지시하는 유언을 영상으로 찍고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었던 교회여서 그 권사님이 주로 다니셨던 그런 곳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으로 찍고 이것이 어머니의 발자취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딱 찍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거 하자니까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들고 있어서 딱 그분밖에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찍고 싶어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라스베가스에 와서 또 한 번의 장례 세미나를 참석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결혼하고 한 30년 동안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장모님이 몇 년 전에 여기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서류에 제 이름으로 사인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 팜 모처리인데 거기서 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장례 세미나를 하세요. 한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바비큐 하우스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와 여기서 그 장리사 혹은 공원 묘지 측에서 준비했던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준비냐면 장례식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세미나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해보기는 했지만 그 교회를 생각을 하면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지금도 정말 정말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정작 장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꼭 목사로서 가르쳐드려야 될 것을 잘 못 가르쳐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이 얘기는 안 해준 거예요. 물론 설교 때나 성경 공부 때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면 죽음은 이런 겁니다라고선 조금 조금씩 마치 양념치듯이 몇 번은 해봤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죽고 나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다라고 하는 사후의 세계에 관해서도 이야기는 했고 설교는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중심 주제로 놓고 가르쳐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그 후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예 작정하고 죽음 얘기를 하랍니다. 작정하고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모든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소재가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돈에 관한 성경 구절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요.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왕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길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많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삽질하고 살아야 돼. 땀 뻘뻘 흘리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의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농기구가 발달이 돼갖고 대충대충 해도 되는 때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손으로 파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돌 가지고 이렇게 파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예요. 나가서 일을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올 때에 집안에 먼지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털 거 아니에요. 털었어요. 그 다음에 신발은 어떻게 할래요? 비가 조금 왔다 싶으면 막 진흙 밟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발 양쪽 다 벗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턱, 턱 칠 거 아니에요. 그때 보이는 흙먼지 그거를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정말 정말 허무한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이처럼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여섯 가지만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 말고 그래도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건데 세상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여섯 가지를 기본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죽음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언젠가 하면 하갈이에요. 하갈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갈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사라의 몸종, 그렇죠? 그 하갈과 더불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은 너의 대를 이을 후손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시면서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서 아기를 100살에 낳잖아요. 근데 그 자라면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쫓아내서 이제 광야길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고 있는데 그때 하갈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그냥 소리내면서 웁니다.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계집종, 하찮은 별것 아닌 계집종만 두려워하겠어요? 인간의 권력이라는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치켜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충돌했던 세상의 권력자가 한 분 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딜이 박듯이 막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막 팔 걷어붙이고 싸우자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바로왕이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열 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깨갱거리고 꼬리를 내린 다음에 모세에게 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는데 제발 부탁이 있는데 내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왕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왕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세예요. 모세도 죽음에 관해서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하고는 조금은 달랐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죽고 나고 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두렵기는 하겠지만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그것을 놓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죠. 그 여리고에 한 사람이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은 다 그 집에 모이게 했어요. 그 집의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붉은 줄 때문에. 왜 그렇게 해놨는가 하면 스파이를 도와줬잖아요. 이스라엘의 첩자를 도와줘서 살려줬기 때문에 약속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기생 라합인데요. 라합이 뭐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네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 내가 거기는 의심할 바가 없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리고를 공격해오면 우리가 질 것 뻔히 안다. 그때에 우리들을 살려달라. 즉 죽음의 두려움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애워싸고 있다.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시편 기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5편 4절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여 사망의 위험이 내게 두루나이다. 두릅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둘러쌉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그거를 가끔씩 느껴봤습니다. 아,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나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제 레드락에 있는 높은 산에 암벽을 타고 올라갔는데요. 딱 그 앞에서 발끝에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끝에 이렇게 딱 서고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상에요. 발끝부터 시작했고 머리까지 찌릿하고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약속을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지를 않으세요.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두려운가 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 더 두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죽음의 시간 자체가 uncertain해요.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누군지 아시죠? 이삭.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삭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난 실수를 해요. 엄청난 실수를 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장남에게 축복해줘야 되겠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축복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한테 그럽니다. 너 나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기쁘게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그 리브가에게도 이삭에게도 너희 태안에 둘이 있구나.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삭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깥구와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둘째 아들을 변장시켜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했고 거기서 멋모르고 축복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에서와 야곱이 치고받고 싸우는 두 족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실수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영역이 좋아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아론처럼 저 높은 산을 걸어서 올라갔다가 모세와 함께 걸어 올라갔다가 거기서 모세 혼자 내려오는 그 장면처럼 죽고 싶어요. 그게 해발 한 1000m 정도 되거든요. 그 산을 아론이요 130 몇 살 그 정도 됐거든요.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해발 1000m가 되는 데로 올라갔는데 모세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모세 혼자 내려왔어요. 저도 끝까지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저를 탁 하고 다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데요, 불확실하다는 것은 맞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죽음은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해요. 다 죽어요. 지금부터 향후 100년 안에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저 손에 장을 지지세요. 하긴 제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지금부터 100년 안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실지 몰라요. 200살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다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죽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자연히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아론처럼 힘있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잘못해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땅을 쩍 하고 갈라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매장을 시키는 장면도 있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그냥 쑥 하고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확실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약속 가운데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결혼식에 서약을 할 때 검은 마리가 팥뿌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은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맞죠? 죽음은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기왕에 서약식을 할 때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말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면 더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부부간의 서약 과 비슷하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물론 부부 사이는 아니에요. 부부 사이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정말 weird해요. 이상한 관계.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 고백을 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백.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룻. 룻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룻기를 볼게요. 룻기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내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와 모든 며느리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다 죽는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변에 한 사람이 죽는 걸 보지 않았느냐? 한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라고 이야기하죠. 멸류관이라고 칼빈이 얘기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성경에서는 선한 것, goodness와 contrast, 그러니까 대조를 일으킵니다. 죽음과 그러니까 선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가끔은 있어요. 뭐 전철역에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선로에 술 취해갖고 툭 떨어진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는 죽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 말로는 의인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과 성경에서는 대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생명의 길과 아니 죄송해요. 이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과 사망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그 화가 있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과 화를 대조시키듯이 생명과 사망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가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것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쾌한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쾌하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셨대 이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뭐 저의 예를 들읍시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계산해 봅시다.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서,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초청장 보내면서 일주일 지나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으로 입성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와서 우리 잔치합시다, 그리고 초대장 보내는 거 봤어요? 절대로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고는 낼지언정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부모님이 드디어 천국 가시게 됐습니다, 와서 잔치합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설령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샴페인 터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고 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유쾌한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밝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음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늘이 져 있고 칙칙하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을 놓고 밝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파멸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사망을, 자기를 가둬두는 사망의 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17절입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기서 사망의 문을 이야기하면서 사망의 밝은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사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쾌한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말로도 써요. 죽음을 깨지 않는 잠이다 라고 했어요. 깨지 않고 좀 잠을 푹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6시간, 한 18시간 이렇게 잠을 깊게 푹 자고 일어나면 몸도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고 모레고 영원히 안 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잠 잘 수 있겠어요? 아,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옆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푹 주무세요. 그러면 욕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편 저자는 잠을 깨지 않는 그런 잠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을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올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묶고 있는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저자는 아담을 생각하면서 시를 쓸 때에 이 죽음을 사망의 진토, 사망의 먼지, 사망의 흙먼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죽음은 자기에게 파멸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 죽음을 편안하게 유쾌한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망의 구름이 사망의 햇살이라고 안 그러죠. 사망의 구름이 창가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둡고 답답한 모습이에요. 하나를 더 본다면 죽음의 특징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인생이 덧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젊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기도 안 차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시편 49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어느 미국 성도가, 미국인 성도가,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 목사님한테서. 어느 성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내렸어요. 유언을 뭐라고 내렸는가 하면 자기 관에 옆에 구멍을 양쪽으로 두 개를 뚫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유언은 이제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Black Friday, 내일은 Cyber Monday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가게를 운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밤새 일을 했어요. 밤새 일을 했더니 평소보다 4배 이상의 매상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렇게 벌기 위해서는 종업원도 임시직원도 아르바이트생도 갔다가 막 채용하고 막 썼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마진이 네트로 순이익이 남아있는 것이 제로예요. 쓸 거 다 쓰고 뺄 거 빼고 월급 줄 거 다 주고 그랬더니 제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허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허망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고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죽는 그 순간 되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유일한 소망을 주셨어요. 유일한 위로를 주셨어요.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을 낳았어요. 아니 첫 아들을 낳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나쁜 사람,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 순수하게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이대로 살아야 되나? 바지를 털고 신발을 털 때마다 내가 저렇게 흙먼지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고요. 응애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서 위로가 돼요? 안 돼요? 한편으로는 아유 이 녀석을 또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20절 말씀에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와라고 하는 말뜻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잉태했다.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몸이 아파서 이제 14개월을 치료를 다 하고 나서 할 게 없다고 해서 이제 의사도 포기하는 그런 상태. 지금까지 살아 있고요. 그런데 그 특별히 3년 동안은 제가 죽만 먹었어요. 멀건 흰죽. 그래서 한 공기에 멀건 죽게 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장 한 방울. 그다가 조금 먹고 싶으면 김치를 먹는데 김치 씻어서 우리 외할머니가 찢어서 입으로 짠맛 다 빼고 그리고 하나 한 공기에 김치 한 조각 먹었어요. 그 3년이 저는 지금도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표현이 조금 격할지는 모르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death penalty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식물에게 가죽이 있다라는 말 표현 안 씁니다.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을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통하여서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태어난 한 후손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손 그러면서 children을 복수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그 후손 The seed, 그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death penalty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죽어도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모든 인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을 경감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경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죽음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고통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고 저 내 눈앞에 있는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덜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없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괴로웠어요. 그러면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자기를 파멸시킨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욥은 분명하게 1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도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건들고 있고 화살을 쏘고 있고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의 안에서 자기는 이겨나가고 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의인은 사망에서 구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호세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에 쏘는 것이 성도들에게서 제거될 것이라고 호세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슝슝 하고 지나가는 매출스처럼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견뎌낼 수 있어요. 소망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